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는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죠. 근데 진리의 요체가 되는 그 생명의 길의 핵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Yeah. Truly, truly.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가 됐죠? 그럼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listen. Listen. This is the truth.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역사예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면 예,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더 낫고 못하고 가 없죠. 예,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잘 죽고 계신가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워진 영적인 축복이 여기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잘 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죽는 법, 예, 잘 죽는 법 말씀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번째 말씀이죠. 예, 지난번에는 요나서, 요나의 여운이 좀, 예, 가시기 전에 요나서를 봤고요. 이제 고린도서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participate, 동참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New creation으로 transform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 추상적인 그런 abstract하거나 symbolic한 의미가 아니고요. 또는 after death, 죽은 후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마땅한 변화입니다. 이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다 각자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죠. 죄를 고백합니다. 차별했죠? 하지만 차별하지 않죠. 평등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이 네 가지 삶의 특징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죽었다 깨나도 나의 잘못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옳고 내가 그러다는 걸 알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내 기준으로 차별하고 경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 안에 존귀했는데 차별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채우는 것조차도 부족한 다른 이웃을 형제자매를 채우기 위한 평등케 하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예, 전혀 다른 New Creation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예,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강함이 자랑이잖아요 당연히. 예, 어떻게 약함을 자랑하나요? 약함을 자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밟히죠. 약함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처, 새로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여기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 약점을 이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떠벌리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약함이 나에겐 자랑이야. 이게 약함이 나에게 소중하면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비교하면서 바울을 풋다운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역자인지 설명해줄게 쭉 얘기하는데, 근데 실은 이거는 뭐 아니고 굳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연약함,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는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어.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의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죠. 실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게 좀 가려지는, 이게 좀 디스트랙팅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10년 전, 2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게 됐어요. 이거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시죠.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지셨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약해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화목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거 동일한 미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화목의 일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길잃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콜링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는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로서 이게 가능한 거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래서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 삶으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화목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매번 꺾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가치가 드러나고 살아가게 돼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죽고 매번 새 뉴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화목의 일을 한다는 것, 막연한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자랑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자아를 죽이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매번 죄를 고백했고요. 차별하게 대하지 않았고요. 콩 한쪽도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주지 않았죠. 최대한. 그리고 차별 없이 대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대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열매를 고린도 교회에서 맺었냐 보니까 서신서에서 알 수 있죠.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며 이제 화평을 이루다 보니까 열매가 맺었네요. 어떤 열매가 맺었죠? 예. 무가 맺혔어요. 무가. 무. 무시라는 무가.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하이픔 애들을 아재 개그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고린도 교우들이 무시했어요. 예, 바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시한 거죠. 예, 왜냐면 볼 게 없거든, 바울이. 바울이 볼 게 없으니까 무시를 해버렸어요. 이제, 백센스 되죠. 무라는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함을 자랑하다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가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약함을 약점 잡고 수군덕거려요. 10장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뭘 갖고 그랬는지. 서두에 이제 바울이 약간 그런 거를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친히 너희로 권하노라. 예. 예, 뭐를 수군거렸냐면 바울이 우리랑 있을 때는 굉장히 유약하고 별 볼일 없고 뭐 그래 보이는데 저쪽 멀리만 있으면 담대하고 너무 카리스마, 바울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10절 11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줘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가 전하는 복음의 파워는, power of the gospel은 진짜 엄청난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말도 시원시원하지 않고, 그랬나 봐요. 아, 저 사람은 글은 좀 쓰지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다 봤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봤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을 모자르게 무시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곧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 편지가 파워풀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야. 왜 그걸 못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연약함인데, 이게 같은 것인데 왜 다르게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편지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경험한 나의 약함은 같은 것이야. 너희가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어. 7절에 이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야,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지. 지금 뭘 갖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담대하다, 명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자랑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외모를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의 사랑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을 디스트랙팅 했어요. 자, 12절이죠. 10장 12절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야,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리더들이, 사도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될지 뭐 티처가 될지 누가 될지 왔어요. 와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신학교 나왔거든, 내가 어떤 사역을 했거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거든, 이런 내가 누구의 제자거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와 바울을 비교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온 사람들은 대단한데 바울은 별볼일 없는 거예요. 왔을 때 연약했거든요. 와도 삐죽삐죽거리고. 아,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 이게 자기로서 자기를, 자기로서 자기를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어렵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위즈덤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있는 척 하는 거죠. 있다고 스스로도 속이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다. 외모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잣대로 서로 경쟁하고 차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음을 한마디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이에요. Let the one who boasts in the Lord.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다른 건 다 헛된 거야. 근데 너희도 왜 그래? 내가 너희 앞에서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원래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걷어들이던 재판관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쳐 부수려고, 끌어들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 나이 들면 살기가 등등한 게 없어지나요? 더 꼰대가 되죠. 원래 그래요. 그냥. 바울은 원래 날선 거미였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근데 그런 것도 자랑하지 않죠. 외모 자랑하지 않죠.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외모를 갖고 폄하할 때 그의 배경, 그의 어떤 뭐 모습, 그의 옷의 스타일이 되었던, 아니면 그의 뭐가 되었던, 그것이 고린도 교회 전체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 무엇을 간증해 주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기 자랑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아? 내가 성경 얼마나 내가 몇 독 했는지 알아? 내가 40분씩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떤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프로그램 돼 있으면 누가 막 그런 자랑한데 아유 바울 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바울 사도는 딴딴딴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목사님 바뀌면 비교하잖아요. 전에 목사님, 지금 목사님 비교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은 좀 이상해. 편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왜 그러지? 누가 대신 편지 써주나? 뭐 어쨌든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자,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조롱,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참을 수 있었을지 어땠을지. 근데 참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자기를 이렇게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설득 어르고 달래고 막 이런 편지를 쓴 거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해서 붙잡기보다는 나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쓴 것 같아요. 내 편을, 내 서포트 그룹을 루즈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육신의 자랑을 해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이켜야겠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1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를 따라서 하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잠깐, 아주 잠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말이야.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foolish, 바보 같은 말도 안 돼. 나 이거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수준이니까 내가 수준에 맞춰서 내가 좀 얘기할게. 너희들이 내가 퀄리파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할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뭐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얘기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예, 여기 재밌는 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야 걔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고 강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애쓰고 굶어 죽을 뻔하고 춥고 헐벗고.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세상 방식대로 자랑할게 라고 하면서 어느 대학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 쭉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건 마저도 내가 신앙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고 얘기했던 나를 낮추었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건들조차도 나의 자랑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 바보처럼 바보가 되어, 세상 사람처럼 바보가 되어, 내 자랑 좀 해볼까 하더니 자기가 사도가 되어 고생한 이야기를 그냥 쭉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경쟁을 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배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쭉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막 해요. 사역은 말이야 쭉 얘기하고 목회는 뭐 쭉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40에서 하나 가면 매 한 번 마주 봤어? 내가 탄 배 탔는데 한번 이렇게 폭풍에 부서져 본 적 있어? 바다의 동동함 열을 떠 있어 본 적 있어? 굶주려 본 적 있어? 말을 하지 마. 내 앞에서 말을 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을 무시했던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것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바보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이어서 29절에 반전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갑자기 약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난을 뚫고 지나왔던 신앙의 그 용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약함을 얘기한다고 딱 모두를 바꾸죠. 예, 근데 내가 약하다면 내가 가장 약하지 않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졌던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부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약한 자로 다가갔고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가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막 꼭 세상의 자랑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랑도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그것이 그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라는 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바울이 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것을 하라고 부른 거지 거기서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잘했냐 자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약하지.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냐.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이 자랑하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모두를 완전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퍼스펙티브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거다. 나는 약한 게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everything okay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보좌 영광의 자리에서 이 더러운 땅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기 위해 약함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은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들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치장을 한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 덕분에 구원자를 찾았고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렇다면 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하셨던 방법이 이 약함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도 약함이에요. 약함이에요. 바울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죠.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 바보들이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어서 이제 자신의 진짜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죠. 32절에 33절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 흑역사. 예, 흑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흑역사를 얘기해요. 성벽을 내려가는 모습. 이게 절대 자랑거리가 없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잡혀서 매를 맞고 그 매를 견디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해야지 사도지,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지, 장로지, 목사지, 못해 신앙이지, 뭐지, 이거지, 저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사도답지 못한 모습을 오히려 얘기해. 그게 내가 자랑이라 그래. 우스꽝스러운,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셀프 디스를 하고 있어요. 셀프 디스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굳이 자랑하라면, 내가 자랑할게! 하면서 이제 흑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친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안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만나서 자기 자랑만 계속 하면, 예, 안 친해져. 예. 근데, 막 셀프 디스를 막 하잖아요? 그럼 친해져요. 순모임에서 너무 은혜 받은 것만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셀프 디스 하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게 드러나네. 만나,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복을 누리기 편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요. 이 좋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죠. 자, 셀프 디스를 뛰어넘어서 더 센 디스까지 가죠. 후격사만 오픈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슈까지 오픈합니다. 바울은 이제 현재 이슈까지 얘기하죠.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요, 천국도 갔다 왔고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하여간 별의별 엄청난 일들을 다 많이 했습니다. 예, 한 대 가만 마흔대, 서른 앞, 이거 맞으면 죽죠. 그런데 세 번, 네 번 맞고도 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그것은 그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주셨어요. 예, 많은 설이 있지만 그렇죠. 이게 그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 축복과 은사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하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러면 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착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분명히 뒤로 무슨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율법주의 안에서는 더 그렇죠. 사도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왜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이에요. 이건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 그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복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슈퍼 신앙인이 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치 않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좋은 설교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세요. 엄청난 설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딜레마는 뭐냐면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거를 봐요. 큰 딜레마예요. 설교마저도 자랑이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자랑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내 자랑만, 우리 교회 자랑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약함을, 가시를 하나씩 두세요. 부끄러운 것을 두시죠. 그래서 기억하게요. 이진택, 너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은혜로 준 거지? 알겠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봐봐. 이 가시를 봐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집에 가면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아이 기저귀를 갈고 똥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죠. 청소를 하고. 그게 제 자리예요. 제 모습이. 그게 이진택이. 그리고 엄청난 목회 실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들 해줘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님. 근데 집에 오면 그냥 한 여인의 남편이고 부모인 거죠. 일 아침 기도 끝나고 아이들 주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평범한 아빠 중에 하나예요. 작은 것에 자존심 싸움하는 그런 남편일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우리의 축복이죠. 나에게 가시가 뭐가 있을까? 예. 작은 가시. 너무 큰 거 얘기하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작은 가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차가 좀 깨끗하면 좋은데 깨끗하지 않아요. 제 차 많이 부서져 있고. 그런데 저 운전석 뒤에 보면 그쵸? 문이 있는데 거기에 큰 스크래치가 있어요. 큰 차의 상처가 있어요. 제가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내랑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집에서 소리 지르면 룸메이트가 듣잖아요. 근데 소리를 안 지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차장 가서 차를 발로 찼어요. 있는 거. 그래도 뭐 깨지지 않는 데는 찼죠. 이렇게 빵. 그런데 진짜 스크래치가 상처가 시원하게 빵 났어. 차를 탈 때마다 봐요. 그 상처가. 아이들을 태울 때마다 그 상처를 봐요. 그래, 내가 이런 인간이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템포가 있지. 내가 이렇게 진짜 이런 모습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준 내 아내가 실은 은혜인 거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 우리 교우들 만난 게 내 은혜인 거지.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붙들어준 하나님이 은혜인 거지. 언제 알아요? 내 연약함, 내 상처를 무시하거나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고대로 볼 때 내 이 토한 것을 또 먹는 개와 같이 무지하고 패역한 내 모습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더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니스트하게 대면할 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의 흑역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가 죽고 생명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약으로 쓰세요. 약으로. 네.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뭐 겸손 그리고 낮아지는 그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팍 낮아져요. 그러니까 척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연약함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연약함으로 이 흑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서집니다. 내가 참 패역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오셨군요.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셨군요. 10년 전, 2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